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14절을 시작하고요. 15절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5장 우리 전반부를 좀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선수고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6절에도 반복되는 것이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과 15절에도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구하라. 그 다음에 선을 사랑하라.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선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것과 선을 구하라, 선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찾고 선한 행위를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악을 미워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악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게 되는 또 은혜가 있게 되겠지요. 오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군사적인 의미를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전쟁적인 의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있고 만군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오늘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14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선을 구할 때에 또 선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죠.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기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메섹 밖으로. 아수르라 그러면 이제 다메섹은 니느웨고 아수르는 그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메섹을 넘어서 아람을 지나서 아수르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 비참한 상황을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은 예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회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와서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세례 요한이 와서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의 그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이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려고 그러면 내 삶에 있는 그 작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내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한 가지의 방편, 내 삶의 회개를 늘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한 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 모든 불의에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앞에 더 자유스럽게 나아가게 하고 더 기쁘게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그 회개를 북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모스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지, 오히려 아모스가 가서 그 말씀을 외칠 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반면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라고 할 때 이 요셉의 남은 자는 숫자적으로 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얼마를 남겨놓은 그 숫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끌려간다 할지라도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 안에 있는 자, 민족적으로는 이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제사장들, 왕,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민족적인 포로의 그 운명 가운데서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끌려가는 중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몇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끝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한국 교회가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고 또 기독교의 그 이미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옛날과 많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남은 자들,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요셉의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등장하는데 오늘 16절에는 한 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 이 말씀은 틀림없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광장에서 우는데 누가 우느냐면 농부로부터 해서 전문 울음꾼까지 모두가 울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전문 울음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장례, 고전 우리 전통적인 장례의 모습을 보면 늘 울음꾼이 있습니다. 상녀를 메고 가면 그 상녀를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묘를 이제 하관하게 되고 묻게 될 때에도 그 전문 울음꾼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울어주는 겁니다. 그 장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냥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부터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들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조차도 울게 되는 날이 그들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출애굽 가운데에 애굽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지내시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지나게 되실 때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모든 집안 집에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그 땅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월이라 그러고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된 애굽에는 온통 울음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그 불신하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심한 통곡이, 그 나라적인 애곡이 그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월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그 땅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에 가보면 왜 하나님이 그러한 형벌을 그들에게 주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 다메섹으로부터 서너 가지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으로부터 에돔, 모압, 암몬까지 이를 때에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심판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범한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올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죄를 고발할 때에는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다에게 내렸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 결과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드러난지를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로 정확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6절을 보면 2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나가게 되는 가운데 어떠한 형벌이 주어지냐 그러면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누르겠다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 수레를 알지 않습니까? 나무 바퀴에 많은 짐을 싣고 가게 되면 그 수레 바퀴가 지나가는 땅은 그대로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곡식단에 단을 수레 어떻게 싣냐면 가득히 실은 수레가 그 땅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열된 이 그 도망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용사들입니다. 아주 강인한 그 군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조차도 도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지나가게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 오늘 여기 주는 메시지는 너희들 이제 죽었어.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는 그러니 뭐 하라는 얘기죠?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5장에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 읽었던 것도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산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너희를 누르게 되고 농부로부터 전문 울음꾼까지 그냥 울어주는 게 아니라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5장입니다.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의 날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비춰야 하는데 그들에게조차 이건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얘기죠. 왜요? 선을 구하지 않게 될 때에, 악을 사랑하고 악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우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를 빛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면,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늘 선하신 그분을 찾고 구하면 우리 가운데에 어둠이 떠나가고 자유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많은 어려움이 몰려오고 환란이 몰려올 때에도 우리 선지자들은 늘 하는 얘기가 그래도 선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 긍휼이라는 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기에 여섯 가지 동사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두 번째는 멸시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네 번째는 내가 너희가 내게 번제와 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한다.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한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수로 내가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섯 가지의 동사를 여기에 나열하면서 너희의 모든 절기나 제사를 내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내 노래 소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의 노래의 잡음, 노래의 소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찬송가를 막 부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한 거냐 그러면 야 시끄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해라. 네가 부르는 노래는 찬양이 아니라 소음이라는 겁니다. 너의 그 잡음을 그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선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악을 사랑하고 악을 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든 제사, 모든 예배, 모든 찬송,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치는 것입니다.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아니라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오직 정의를 무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의를 물같이라는 것은 이들이 그 성문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15절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 또 어떤 상행위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공공장소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재판적 기능입니다. 근데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유익이 가도록 재판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그런 불의가 횡행하던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의를 물같이라는 것은 재판을 흐르는 물같이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흐르는 물은 여러분 깨끗합니다. 흐르는 물은 막습니다. 그것처럼 재판관들이 정신을 차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그 재판을 하라는 얘기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라는 말은 그 정의를 옛날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은 이게 지금 개정이잖아요. 그전에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옛날의 번역이 조금 더 이 의미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할 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입니다. 그러니 5장에서 말하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선을 구하라, 선을 사랑하라는 말과 여기 정의를, 여기 공의라고 했지만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흐르는 것을 마르지 않는 강같이 늘 흐르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성도는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진 자다. 성도는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진 자다. 예수님께서 늘 그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그 샘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아모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악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 반면 교사 같은 이 교훈을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믿음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주옵소서. 혹이라도 내 삶에 악을 사랑하고 악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런 나의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셔서 정말 온전히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